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한 달은 이 인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좀 하십시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교회로서도 그리고 국가로서도 참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는 대선이 있었던 관계로 선거로 해가 뜨고 선거로 해가 진한 해였죠. 2012년은 이제 모든 게다 끝나고 어쨌든 48%는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살까? 또 51%는 제 생각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새 정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공통 분모의 주제는 사회 통합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지역 간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 이것을 새 정부가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복판에 교회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국가를 또 국민을 선도하는 책임이 분명 있다고 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순서에 따라서 주제가 교회 분쟁입니다. 교회 분쟁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삼일교회가 무슨 분쟁이 있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에 걸쳐 고린도전서를 들으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떤 지금 문제를 안고 있고를 대충 들었어요. 오늘은 조금 섬세하게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고 바울은 어떤 진단을 꺼내놓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합하라라는 말은 물리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 우리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합하라는 말은 조금 성경적 바탕을 근거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의미와 아주 적합한 개념을 담은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좀 열어보십시다. 앞으로 좀 넘겨서 사복음서 중에 한 책인 마가복음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고 그들도 배에서 뭘 깁죠? 그물을 깁는데 그들이 그물을 바닷가에서 깁고 있었어요. 가끔 우리가 어촌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어부들이 모든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바닷가에다가 배를 대놓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 손질하는 걸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뭐못 봤으면 할수 없고 어부들은 반드시 고기잡이를 마친 후에 그냥 그물을 배 안에 던져두는 법이 없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반드시 망가진 그물코를 손을 봅니다. 여기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 깁다, 그물을 깁다 이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합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합하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물량적으로 다 우리 하나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망가진 것을 회복하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가끔 그 뭐 운동을 하다가 또는 요즘같이 이렇게 길이 미끄러울 때 넘어져요. 넘어지면 이제 엉덩방아를 찌면 덜 다치는데 팔을 짚어요 보통. 그러면 팔이 부러지거나 또 어깨가 빠지는 탈골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추어서 모든 그 뼈 옆에 근육조직과 신경조직들이 인대들이 제 위치와 제자리로 회복될 때까지 이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답게 모든 몸이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큰 차이가 있냐면 보통 교회에서조차 또 국가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있겠느냐. 자,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물리적으로 하나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말이 맞질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가 되자 할 때는 그 주체가 그리스도여야 맞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탈된 제자리로 지위치로 회복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 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전서 1장을 좀 보십시다. 1장을 보시면 10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지금 뭐가 있죠? 분쟁이 있어요, 분쟁.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이고 또는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는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1889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를 가장 크게 이루었던 집단이 장로교입니다. 우리 삼일교회도 장로교에 속하죠. 근데 원래 장로교는 하나였죠. 그러다가 몇 번의 분열을 통해서 지금은 무려 그 장로교가 200개 교단으로 늘어났어요. 아주 부흥을 한 거죠. 그런 부흥은 좀 안 해도 되는데 아주 많은 부흥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만 신앙적인, 신학적인 이유로 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신학적인 이유로 분열한 것은 한 세 차례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그 엄청난 수십 번, 수백 번의 분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면 전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익 때문에, 자리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방색 때문에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겁니다. 굉장히 그 비통스러운 일이죠. 저희들이 속한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분열이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대학 다닐 때 갑자기 어느 날 졸업할 즈음에 클래스 절반이 몇몇 교수님들을 따라서 그냥 다른 학교로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나가신 거예요. 그게 뭐 방배동 측이 되고 개혁 측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합신 측이 되고 우후죽순으로 이합집산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것이 정말 무슨 신앙적인 문제고 우리가 최초로 고신 측하고 갈라질 때는 그것이 신사참배라는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몇몇 경우에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큐메니칼 가입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나 나머지 전부는 세의 문제였어요. 세. 정치적인 세. 사실 세상의 정치는 존재하는 목적이 정권 쟁취가 정당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당은 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를 목숨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계절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오만 교회를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 조금이라도 얼굴을 알리려고 그러고 또 소개를 좀 부탁하고 하는 경우들을 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색깔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어느 특정 당이나 특정인에게 특정 성향의 인물에게 그런 기회를 드려서도 안 되고 그거를 강단에서 호도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는 알지도 못하는 정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목사는 그냥 성경 얘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난 분쟁이라는 얘기는 신학적인 분쟁이 아니라 딱하게도 물리적인 분쟁이었어요. 정치적이고 세속화된 분쟁이었어요. 이제 그 분쟁의 이유를 소상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분쟁의 그 중심을 이루는 인물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 바울파, 두 번째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 그리스도파는 사실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이 바울파나 게바파나 아볼로파처럼 똑같은 아류에서 그리스도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의적으로 이해할 대목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개 파가 형성이 됐는데 전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첫째, 아볼로파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아주 뭐 자다가 일어나도 말을 이쁘게 할 정도로 표현력이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니까 몇몇 성도들로 중심으로 홀딱 빠진 거예요. 야,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처음 봤다. 뭐 감동의 쓰나기가 장난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뭐 계속 말을 더듬고 어눌하게 하던 바울 얘기 듣다가 바울 설교 듣다가 아볼로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이건 뭐 성도들을 매력에 빠뜨린 거죠.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또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분은 아주 율법대로 유대인답게 원칙과 질서를 따라서 법률대로, 그러니까 또 그런 쪽에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도들 구성원 가운데 바로 이거다. 신앙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개바파한다. 개바, 개바 막 이래가지고 또 파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야, 그래도 사람들이 참 민심이 참 너무하다. 아무리 바울 목사님이 말이 오늘고 좀 생기근 거시기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의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끝까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 말이 맞던데 뭐 떠났다고 해서 이렇게 홀대하기냐 해가지고 또 바울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이런 사람들은 또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떠났다고 바울을 이렇게 홀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이꼴 저걸 다 보기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를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세상의 교회 안에 파가 네 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지도자들을 이제 앞장세워서 서로 치고받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교회가 뭐 어수선해진 거죠. 여러분, 분열이 심한 교회 한번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20대 초반부터 일찍 목회 현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을 하지 않나. 막 치고받는 것도 보았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을 내쫓기도 하고, 뭐 이런 현장. 어떤 교회는 한 15년 이상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고소고발해가지고 교인들 다 지치게 만들고 청년들 다 떠나가고 이런 광경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길어지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에게 영적인 피로감이 와요. 영적인 피로감이 오면 슬슬슬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 개인이나 그 교회에 맡긴 일을 그냥 놔버려요. 에이, 안 해. 김 집사 너 다 해. 넌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교회나 그 시대, 그 개인에게 맡긴 일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분파 갈등이 심해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위기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장쯤 가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준 말씀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서로 그 말씀으로 상대를 찌르는데 급급한 아주 거칠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다지고 만드는 건 평생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루고 만드는 거는 평생이 걸려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방에 훅 간다 그러죠. 진짜 한방에 훅 갑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한시도 허리에 힘을 놔서는 안 돼요. 힘을 빼는 순간 그냥 사탄이 교묘한 술수를 써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간교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놔버리게 만들어요. 안 해. 안 하면 자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 포기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죠.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졌느냐? 큰 근본적인 원리에 착각을 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집을 하나 멋진 걸 지어주고 싶어요. 거의 재벌급 아버지예요. 어떤 집을 지어줄까 하다가 세계에서 최고의 건축가가 누구냐? 그래서 송태근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아, 그래? 그 사람 채용하면 비싸겠지? 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최고의 건축가를, 가우디 같은 사람을 모신 거예요. 가우디 알죠? 가오가 아니고 가우디. 세계적인 건축가죠? 그런 정말 명성 있는 건축가를 모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가우디를 보자마자, 가우디. 그리고 그 가우디 옆에서 막 기념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치적으로 따지고 볼 때 지금 굉장한 사람은 가우디예요. 가우디가 지금 집을 짓고 그 안에 살 사람이에요. 진짜 굉장한 사람은 그 안에 살 사람이 굉장한 거죠. 그런데 가우디하고 폼 잡고 기념사진 찍고 있다면 이게 뭘 착각한 겁니까? 자기의 존재와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모세를 채용하고 바울을 채용하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바울,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면 모세를 역사 속에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바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용된 사람에 불과한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종에 불과한 그 사람을 보고 모세. 그래서 모세를 영웅시하고 베드로를 영웅시하고 바울을 영웅시한다면 뭔가 이거는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진짜 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부 다 과외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그때는 중학교를 다 시험 치고 들어갔거든요. 중학교 입시 무시험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건 8.15 해방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과외하던 거 싹 집어치웠죠. 전국이. 그랬던 적이 한번 있어요. 누구 때문에 과외 무시험이 갑자기 됐는지는 알 사람은 알아요. 그 당시에.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과외 선생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과목당,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때 시절 돈으로 과목당 50만 원. 과목당. 그때. 그러니까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때 집안채가 200만 원 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런티가 셌던지 아시죠? 비행기 태워가지고 과목단 선생을 불러요. 어떤 집은. 예,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들이 대단한 겁니까? 과외 선생님이 대단한 겁니까? 예? 아들이 대단한 거죠. 야, 도대체 이거 어느 집 새끼길래 이렇게 과목당 50만 원짜리 선생님을 비행기 태워서 부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교회는 뒤집어서 자꾸 이해를 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곳에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들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야, 목사들 다 고용인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리적으로는.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걸 잊지 말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거를 깜빡깜빡 잊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소모품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어떤 일의 대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한 장 한 장 더 깊게 강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 이 교회 생리가 뭐고 우리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전서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앞을 보십시오. 세 가지 질문이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는 바울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한 답을 의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의 세 가지 질문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교회의 생리를,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질문이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엄청난 신학적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해답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질문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볼로파든 기바파든 바울파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전부 뭐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연결된 몸이라는 얘기예요. 몸. 몸끼리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 들어올 때 왼 다리 떼고 들어와. 가능해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분쟁이 가능했는가 하면 이런 신학적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를 역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면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란 얘기입니까? 몸이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견은 다를 수 있어요. 토론 문화가 발달한 영국 같은 데서는 별걸 가지고 다 악유를 벌려요. 논쟁을 벌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논쟁이 벌어지면 굉장해요. 뭐 버스 안에든 사석에서든 논쟁을 해요. 그리고 그 논쟁하는 걸 굉장히 엔조이합니다. 나중에 의견이 합의가 안 되면 의견이 다른 곳으로 합의를 봐요. 근데 한국 사람은 TV에 가끔 나와서 그 멀쩡한 그 많이 배운 분들이 토론하는 거 보면 의견이 다르면 방송 아니면 치고받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얼굴이 불그락해지고 난리가 나요.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충분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그때부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굉장히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생리를 교회 조직의 의미로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이 달라도 다 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분쟁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의견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으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바로 그런 정치적인 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곧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머리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 속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곳곳에 바울 서신 속에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뭐로 설명합니까? 몸, 몸으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생리입니다. 우린 다 몸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왼팔이 고장이 나면 온몸이 같이 고생을 해줘야 이놈이 회복이 됩니다. 왼팔이 고장이 났는데 까불더니 잘 됐다 너.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왼팔에게 같이 아우 아파. 왼팔이 고장이 나도 송태근이가 아파요. 발톱 하나가 빠져나가도 저라는 전인격 자체가 아파요. 그게 몸으로서의 생리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유기체적인 관계에서 만나야지 그거 쌤통이 다는 것은 그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이라는 것은 갈아 끼면 돼요. 회사는 효율과 능률을 따져서 열매가 없으면 잘라내요. 그건 회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라는 조직은 명단 써내가지고 잘라낼 수가 없단 말이야. 누가 뒤처지나? 아니요. 여기는 한 사람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마지막 할 때까지 같이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생리를 모르면 아직은 교회로서의 전체적 이해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경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과 경쟁은 틀려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인 경쟁으로 나가서 효과와 효율과 능률만 성적표를 매긴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틀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명단 써가지고 얘는 잘로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많은 교회 소식을 접하고도 너희가 이래서 틀려먹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너희가 어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어린 거하고 틀린 거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어린 거는 아직 덜 완성이 된 것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면 온전한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전부 공사 중이라고요. 길거리 지나가다 공사 중인 건물 한번 보세요. 건물 꼬라지가 되겠나 싶은데 완공되는 날 가보면 멋진 건물이 거기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뭐가 걸리는 것뿐이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 언어가 있어요. 완료형 언어가 있고 과정의 언어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 읽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입장에서 넌 틀렸다 말하지 않아요. 아직 어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자, 성경을 보십시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편을 드는, 우린 바울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바울의 성숙함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울 편이라고 바울 편을 들질 않아요, 바울이. 아직은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내 편이라고 떠드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 죽었니?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든 제로베이스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 밖을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교회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자, 낮은 자 전부 십자가에서 뭘로 비깁니까? 뭘로 비겨요? 따라서 하십시다. 죄인. 죄인으로 비겨요. 여긴 천하 누구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십자가 밖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사람의 사회적 명성이 주장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가진 유무가 그 사람의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바로미터가 되어서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십자가에서 제로베이스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비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십자가 밖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바울은 나중에 이 얘기를 17절에 이렇게 하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바로 우리 속에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파산된 심령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는 절망과 자본이 없는 존재인 걸 알았기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제쳐놓고 사람의 자랑이 난무하고 사람의 가진 것이 득세를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뭘 헛되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구도 인간적인 그 잘난 것도 없지만 잘나 보이는 그 가짜 능력을 자랑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겸허한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걸 잊었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나는 개밥하다, 나는 아벌롭하다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영적으로 아직 미숙해서 이런 인간적인 것을 자랑한다고요. 철없는 아이들 보면 앉아서 노는 거 보면 웃기죠. 너희 아빠 뭐해? 지들끼리 물어요. 우리 아빠 뭐 대장이다 뭐 어떤 애는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성숙의 출발지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보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아, 저기가 내가 죽을 자리였는데 늘 이거를 인간은 보편적으로 잊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가끔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교만한지 참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내 안에 근거가 있을 거라고 자꾸 우기고 싶은 충동이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자랑스러웠던 그런 학벌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배설물. 배설물은 그냥 더러워서 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목회 여정의 선교 여정에 눈꽃만큼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그분이 더 드러나고 내가 깨어질수록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선교의 원리고 목회의 원리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런 겁니다. 13절 보시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몇 사람 세례 준 적은 있어요. 밑에 보니까 이랬네요.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꾸 교인들이 나중엔 서로 지들끼리 할 말이 없으니까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베드로한테, 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세례 준 적이 없거든요. 나는 바울한테.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어떤 예식 행위에 불과한, 자,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성찬 때 우리 그러죠? 비록 세례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멘트를 꼭 하죠. 그것은 세례가 구원의 표일 뿐이지 조건은 아니란 뜻입니다. 표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표에 불과해요. 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구나. 세례는 그 표예요. 근데 그 표가 없더라도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표에 불과한 것을 또 이들은 알량한 율법화시켜서 자랑으로 칼로 휘두르고 다니더라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세례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세례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물에 담그죠. 원래는 침례를 하죠. 예. 세례라는 것은 그 침례의 약식표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사람들은 장로교 사람들을 그런 면에서 깔봐요. 진짜 침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그 다녔던 학교가 침례교 신학교였어요. 골든게이트 베티스트 세미나리예요. 침례교 신학교인데 거기는 그 등록금 조건이 난 베티스트한테는 등록금이 두 배. 아주 이상한 학교예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 들어와서 침례를 다시 받으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깎아줘요. 그래서 한 번은 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보아하니 한국에서 온 목사 같은데 세례는 받았겠고, 받았죠. 근데 등록금 싸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너 우리 학교에서 침례 받아라.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 뭘 침례를 받느냐 그랬더니 등록금이 50%인데 그래서 몇 학생들은 받더라고요. 등록금이 50%니까. 그래서 그냥 안 받았어요. 내가 뭐 제세례파도 아니고 그걸 다시 받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세례라는 것은 침례도 하나의 표잖아요. 세례도 약식이지만 표란 말이에요. 머리에 물을 이렇게 적심으로써 물에 담가졌다라는 하나의 사인이죠. 근데 제발 애들 유아 세례할 때 조금 어릴 때 데리고 오세요. 다 큰 애를 막 안고 들어오면은 얘들이 막 헤드뱅잉을 해가지고, 제가 걔들 머리 붙잡고 계속 힘센 애들은 제가 머리 끄댕이를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유아 세례를 주죠. 전부 뭐예요? 그거는 표예요. 근데 그것이 이 교인들에게 계급이 돼서 이제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이 싸움이 또 번지기 시작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서 약속의 목적지를 향해 그분의 인도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투 스테이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는 단계가 있죠.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완성의 시작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이비어로 시작을 했으면 이제 그 주님을 뭘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로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제자훈련 용어에서 뭐라 그러죠? 로드십이라 그래요. 로드십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만유의 주권이 그분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배우자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이 투 스테이지 사이에 우리가 늘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삶의 문제와 영역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로드십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세례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깊은 세례에 대한 이유도 원리도 단선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이 하나의 세례 받았냐? 누구한테 받았냐? 이걸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환장할 노릇입니까? 우리 3.1교회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동의 과제가 회복과 성숙이라는 과제를 주셨어요.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뭘 어떻게 회복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성숙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나갈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봉착했던 문제는 뭐죠?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처음에 복학을 했는데 한 40명밖에 안 되는 클래스에 분위기가 이상해요. 공부 잘하는 1등서부터 한 열 몇 등까지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단체. 그 용어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 멤버였던 분이 또 이 설교를 들으면 30몇 년 전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단체명을 하나 붙여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스타디하고 또 기도원도 올라가고 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공부 1등서부터 10몇 등까지 그렇게 한 클럽이 되어놓으니까 물론 저는 그 안에 안 속했죠.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등신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반 회의 시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 해체해라. 해체해라. 근데 네가 뭔데 해체를 하라고 그러냐. 이거는 너희들이 본인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크리스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이건 반 전체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는 아주 안 좋은 분위기다. 우리가 다 한 꿈을 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왔다면 그것도 우리가 전교생에서 뭐 취위별로 동아리를 묶는 그런 모임도 아니고 요 매단 되는 클래스에서 이건 아니다. 해체해라. 이걸로 몇 주간을 격렬한 논쟁을 했어요. 클래스에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거를 깊이 성숙하게 이해를 하고 해체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안 싸우고 아주 잘 지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사조직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근대사에 그 열매를 봤잖아요.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과 계급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달되고 움직여지는 경영 논리를 가진 단체가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떡하니 군 조직 안에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인사계절이 되면 자기네 라인 사람을 요직에다가 심고 이런 비틀려진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게 군입니까? 이건 정치군인들이 소위 장례를 담보로 줄을 타려고 만들었던 관리를 했던 하나의 아주 나쁜 신뢰였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소위 우리 근대 정치사의 군 조직 속에서 뿌리 깊게 오랜 세월 동안 남아있었던 그 하나회가 결국은 우리 현대사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무서운 짓들을 하지 않았어요? 군대 안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군 안에서 웬 사조직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 부임을 했는데 교회 안에 사조직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묶어져가지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가면서 이제 아주 뭐라 그러죠? 그걸 유력한 권사님들 몇 분, 유력한 장로님 몇 분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서클이 하나 형성돼 있어요. 당회를 해도 나중에 거기 가서 이게 재론이 되면 그거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말이 나와가지고 당회 다시 들어와요. 그 교인들 반응이 별론데요. 교인들 무슨 교인들이에요? 자기네들 얘기지. 이래가지고 계속 힘들게 교회 전체를 안 좋게 움직여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 뿌리 뽑는데 5년 걸렸어요. 처음에 해체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해체하라 그러냐고. 교회에서 이렇든 저렇든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하고 결정한 조직과 임명의 자리 외에는 어떤 사조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체하십시오. 그런데 그의 뿌리가 워낙 깊으니 단시일 내 해체가 되겠어요? 결국은 5년 만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3.1교회에서는 어떤 사조직도 있어서는 안 돼요. 진조직. 이런 건 교회가 정식으로 포맷을 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조직도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들도 의도하지 않게 찢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로 어떤 사조직도 우리 3.1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전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묶여진 한 몸, 한 지체, 한 고통, 한 기쁨을 함께하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서로가 협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은
역사하소서.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빛으로 오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이따 고쳐주소서.
우리 조용히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목표는 회복과 성숙입니다. 먼저 내 안에 인격적으로 무너져 있던 약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각오가 있게 하시고, 또 송구영신예배 때 주신 일곱 가지 약속들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나 개인적으로 교회에 회복과 성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모든 선교 여정에 사람이 가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선교의 일정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또 올 한 해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마다 내 삶에 큰 변화와 능력과 순종으로